예배와 거룩으로 부르심입니다. 예배 그리고 거룩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단어인데 오늘 특별히 새길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면 무슨 일에 집중해야 할까? 거룩한 예배, 예배 속의 거룩함 이런 이야기가 되었고 또 다른 제목인 기도나 믿음이나 사랑 이런 것도 또 우리 새길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첫째로 예배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홈리스라고 미국에서는 표현합니다. 홈리스를 번화한 다운타운이나 공공장소에서 쫓아내는 이런 당연한 줄 저희들은 생각해 왔는데 제가 그저께 뉴스를 받아보고 좀 잘못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뒤집는 판결이 어제 나왔어요. 서부 지역에 정치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주와 같은 주를 진보적인 사회라고 하는데 그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곳을 커버하는 그 어필 코트에서 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인간은 잠잘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홈리스들은 대체로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로부터 이제 사이테이션을 받아요. 티켓을 먹는데 그걸 거부하다 보면 이제 체포도 되고 감옥도 가게 되죠.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치워집니다. 빨간 레코드가 치워지면 그게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신청하게 되는데 번번이 거절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홈리스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트에서 이런 그 내용으로 또 말을 했다고 그래요. 비용 문제이다. 사람들이 홈리스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감옥에 넣고 법정 다툼을 하는 사이에 투입되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 통계를 법원에서 인정했어요. 그래서 시티에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홈리스 쉘터를 짓고 저들의 편의를 돌보는 것이 더 싸다는 것이죠. 이제 법정은 해당 주법이 그 스테이트 로가 이런 홈리스들에 대한 인식과 철학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는 정말로 미국다운 수준 높은 그런 판결을 했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이 사회가 움직이고 작동하는 기제가 깨어있는 리더들에게 사랑과 자비가 다스리는 사회로 가고 있어야 되겠죠. 미움과 복수와 차별이 없는 사회 같은 것 말입니다. 오늘 한국은 공휴일이더라고요. 우리 불교도들이 축하하는 석가 탄생일입니다. 그분들의 언어가 대자대비, 큰 대자에 자비할 자자, 큰 대자에 자비할 비자. 사랑과 자비는 우리 기독교 혹은 불교만 고집하는 언어로 축소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글로벌 랭귀지입니다. 온 세상의 보편 언어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 우리 기독교 언어입니다. Holiness. 이것은 온 사회를 향한 언어이지 우리 교회만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예배와 거룩으로의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함을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종교 의식 속에만 가두는 우리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가 집중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 가운데 있는 거룩이라는 요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의미보다도 상식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이 세상이 서바이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란 구약에서는 제사지요. 거룩한 곳, 성전이죠. 거룩한 헌물,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품고 아우르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우리 신약으로 치면 교회가 삽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살기 때문에 세상이 산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와요.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어요. 교회로 치면 이 사람도 이방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훼를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통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이 결혼한 거 아시죠? 애굽에 가서. 근데 그 장인이 온 제사장이래요. 이방 제사장의 사위가 요셉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은 어떻습니까? 이드로지요. 이것도 역시 미디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민족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 거명한 이 세 사람 말고도 애굽에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많죠. 신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이니까. 즉 제사장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장 그룹을 하나의 엘리트 집단이에요. 굉장히 잘 나가는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사이가 되고 요셉도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룹 에로의 부름을 받았는데 개별적으로 그룹 에어의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체 집단으로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여러분들 중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할 때에 모세 혼자에게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너희들은 이런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나라라는 개념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모든 멤버가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한 나라 전체가 거룩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굉장히 놀라워해야 됩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인간, 인류를 만들어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강조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그냥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 선포되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들 혹은 사람이라는 그 전체를 만드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한 개인을 두고 하지 않고 이 제사장 이미지와 결부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그 이웃 나라들의 문화와 전성과 문서를 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국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왕들은 아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졌지 할 때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해버려요. 자기 자신만 대표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물론 자기들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볼 때 크리스찬의 기준으로 볼 때 이방신의 하나님의 대표로서 나 내가 왕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각각의 신들의 대표 생생한 형상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각자의 왕들이 왕권 권세, 파워를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야훼의 하나님은 창세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천의 하나님은 혁명적이에요. 그건 한 사람이 아닌 국가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의 대표성을 띠고 있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 권위와 존엄을 개개인이 부여받았다는 혁명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의 지위가 어떻고 인종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우리가 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미지와 닮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정말 훌륭한 우리 인류의 문화가 배출됩니다. 물론 더디지만 수천 년을 지나면서 생긴 건데 서구 사회가 도출한 인간의 존엄입니다. 이것은 협상 불가한 가치인 것이에요. 인간의 존엄, 인권, 그것뿐일까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여기서 배태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주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뭐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가 당시 옛날에는 꽃으로 만발하지 못했습니다. 인권 개념은 17세기 인문주의 혹은 계몽주의 사상의 산물이고 심지어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이것은 20세기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 이것은 하나의 씨앗으로서 이미 심겨졌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가치 이런 진실은 자명하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했죠. 존 F. 케네디도 그의 취임사에서 이런 혁명적 믿음을 언급했는데 인권은 국가가 적선하듯이 개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구약의 사상과 일관적인 점에서 우리는 놀라면서 경의를 표시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새로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구약을 뒤집었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오늘의 본문 2장 9절 앞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요 기록되었을 때는 오늘 본문의 레위기의 19장의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똑같이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일 마지막 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크리스찬들에게 권고하고 있죠. 우리 사도 베드로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주 조그마한 한두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거룩한 나라요 온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로 암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암미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로 루함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루함마. 호세아의 글을 베드로가 인용했습니다. 이렇듯이 신약과 구약의 맥락들이 이어진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경의의 눈으로 보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들이 거의 다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할까요? 제사장들의 보이스라는 것이죠. 액면 그대로 봅시다. 당시 제사장들이 다른 인류, 다른 종족에 대해서 평등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시라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아까 이야기한 멜기세덱이라고 요셉의 장인도 그렇고 모세의 장인도 그렇고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평등주의자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한정에서 우리가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제사장들은 100%가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그것도 아론 계통이어야 합니다. 즉 엘리트이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 창세기의 근본적인 말씀은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레위 이 자체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제사장이 어떤 특권적으로 아주 극소수에게 해당되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장자가 받아야 하는 업이 제사장이죠. 장자는 첫 아들이니까 우리는 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장자는 열 재앙 중 모세가 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을 가지고 다 온 그 열 재앙이 있죠. 출애굽기에 그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에서 서바이버한 자가 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특별히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 모세는 산에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저 아래에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을 부어 만드는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그때 우리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레위는 first son, 루벤이 아니에요. 레위는 셋째 아들입니다. 거룩한 역할을 루벤으로부터 테이크오버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사장의 역할은 장자에게 정해진 엘리트였어야 했습니다. 이게 좀 일견 보면 모순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레위 지파의 한정된 제사장의 개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수시고 계셨습니다. 평등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제사장 나라라고 했어요. 아주 뿌리가 깊은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사상은 이러한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우리들로서는 뜻밖이고 의외인 그런 놀라워해야 될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교가 다 있었죠. 종교는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상하관계. 를 보장하고 방어하는 거라고 해요. 농경사회, 도시사회를 우리가 인류사회가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생겨난 것이 고도의 이 켜켜이 쌓여있는 제일 높은 사람, 중간 사람, 낮은 사람 어느 나라에도 다 층층이 다 있죠. 제일 꼭대기는 언제나 왕, 룰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떠받드는 의전회의가 있죠. 그 의전회의가 룰러, 왕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엘리트가 존재하죠. 행정관료들. 그럼 맨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문맹, 글을 알지 못하는, 깨우치지 못하는 대중들이 있다. 그렇게 그분들이 구분을 합니다. 말이 대중이지 저들은 거의 군역을 치르는 병사들이고 성곽이나 궁궐이나 저택을 지을 때 동원되는 부역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때 종교가 이 계층사회 개념을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보호해주고 방해해준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구조를 지탱하려면 그러한 계층구조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천상의 계층구조와 그것을 명문화하고 그것이 법이야 라고 하는 닥트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화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전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태양은 뭡니까? 이 자연계의 상징에서 제일 정점에 있죠. 고대 건축물에 피라미드나 지구라트 같은 건축물은 밑바닥은 넓고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태양을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신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뒤따르던 무리들에게 복종과 충성과 서약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위계 질서의 구조에 대항하다 보면 현재 체제를 부정하게 되고 반역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거는 고대 사회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자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자는 태어나서 왕이나 룰러가 되지만 어떤 자는 통치를 받는 자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제자 플라톤도 마찬가지예요. 신들이 사람들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은 검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동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등급을 달리해서 창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계급이 있다, 계층이 있다라고 신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완전 푹 절어 있는 게 우리들의 인식인데 이거 새빨간 혹은 새하얀 거짓말이라고 말해줘야 돼. 그 사회가 지탱이 되려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그러시다는 것이죠. 이런 미신과 신화를 타파해 주는 신이 야훼 하나님인 것입니다. 신들 사이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이죠. 신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한 분뿐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계층 구조가 없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게 억지 같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눈에는 보이기도 해요. 군대 가면 사령관이 있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연출 감독이 있고 오케스트라 지휘가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기능적인 것이지 그게 어떤 존재론적으로 위치가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령관이나 드라마 감독이나 연출자나 지휘자는 출생이나 신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있는 사회에서 이 평등한 사상을 내뿜는 것은 정말 대단한 감동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종교적 역할이 출생, 출신이 좌우하는 제사장 시스템에서 평등, 동등, 모두가 제사장 이게 너무나 레볼루셔너리한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물론 평등한 사회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뭐 부에 있어서 다 똑같아. 그건 사실 또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다 평등하다고 해서 성경이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평등하니까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무정부주의로 혼란스럽게 가는 그런 사회. 그걸 주장하는 것도 성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는 그 현실에서 이 성경은 인간의 존엄에서 평등한 사회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되는 단어가 거룩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제사장이냐? 제사장이면 거룩하라. 그렇게 하시죠. 제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은 예배드리는 장소. 제사장은 제사드리는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 평등하게. 그래서 옛날 레위기의 그 공교한 정치 경제적 구조가 자리 잡았지만은 거룩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사회를 꾸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새롭다는 말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미 성경에 거룩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7자를 되게 좋아하죠. 그죠? 숫자 7을 중심으로 유대사회는 조직이 되어 있어요. 제7일은 안식일로 쉬죠. 제7년은 안식년으로서 땅의 소상이 쉬든가 혹은 공동소유로 되돌려지게 되고 또 이스라엘 노예는 해방이 된다고 합니다. 빚도 탕감이 된다고 합니다. 50년째 되는 땅은 50년째 조상의 땅은 원주인에게로 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유 자유 자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미친 듯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 결과 너무 자유롭다 보면은 불평등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로 거룩하라라고 했으면은 그러한 불평등은 자유의 남용 오용으로 생겨난 불평등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니마이즈 될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인이시다라는 통찰. 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예배에다가 한번 맞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어떤 특권층에만 한 곳에 쏠려 있으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해체를 시도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해야 하실 어떤 파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좀 약한 자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풀어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4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이 파괴됐어요. 거룩함의 실체인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해야 합니까? 여기서 비로소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 출애굽기 19장 너는 내 것인데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이제야 비로소 실천이 되고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게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것을 못해왔는데 이제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트의 만인 제사장으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루트의 만인 제사장은 이미 성경에 있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새롭게 불러와서 우리가 적용하자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이 기도는 옛날에 있었던 그 희생제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 내 자신의 스스로의 죄와 우리 이웃의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파워를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 각처의 교회가 성전이 되어 파괴전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의 이 테이블, 이것이 제단이 될 것이고 교회가 베푸는 구제와 자선이 일종의 제사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룩이고 거룩애로의 부름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전공이 뭔 줄 아세요? 제사장들의 전공은 성경 공부입니다. 말씀 공부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제사장직의 면류관을 쓸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황 목사님은 여기 나와서 설교를 많이 하는 그런 것을 하나 예로 들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 성경 공부에 관한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출생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가르치는 자는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것이에요. 즉 성경 공부를 메이저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위대하다는 것이죠. 이 만인 대제사장 혹은 유대인들로 통하여서 혹은 교회를 통하여 명하기를 제사장 나라의 멤버인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확정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씨앗을 계속 퍼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길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길교회의 거룩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세길교회의 거룩은 예배, 종교의식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거룩이 될 것입니다.